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3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국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특별대표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고 북한 측 파트너와 후속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3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 측 파트너와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목표와 싱가포르에서 두 지도자가 한 모든 약속에 대한 추가 진전을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건 특별대표와 북한 측 협상팀과의 구체적인 회동 일정과 장소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2월 말에 열린다고 재확인하며 개최 장소와 날짜는 오는 5일 국정연설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2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AP통신 등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해 전국 100여 곳에서 이날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반정부 시위를 벌이면서 긴장이 고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이날 시위에서 군부의 정권 퇴진 운동에 참여하고 국가 재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생필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지에서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원조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도 이날 카라카스에서 공무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친정부 집회에 참석해 자신이 합법적인 대통령이고 과이도는 대통령이 아니라며 의회 또한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사거리 1,350km 이상인 신형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아미르 하타미 국방장관을 인용해 호베이제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이 1,200km 사거리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하타미 장관은 이 미사일은 가장 단시간 내에 발사를 준비할 수 있고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은 또 호베이제 미사일이 오는 11일 이슬람 혁명 40주년을 앞두고 수도 테헤란에서 개최한 국방산업 전시회를 통해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호베이제 미사일은 2015년 처음 알려진 수마루 순항미사일을 계승한 것이라고 이란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내전 기간 중 피해를 본 건물이 무너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1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은 2일 알레포 지역에서 5층짜리 건물이 붕괴돼 내부에 있던 어린이 4명 등 11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1명만 구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과거 반군이 장악했던 알레포 동부 살라헤딘 지역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날 붕괴한 건물 주변에는 여러 채의 건물이 이미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에 건물 3만 5천여 채가 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일본 게이자비 어선 한 척을 불법 어로 혐의로 납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지난달 30일 시마네현 선적 니시노 마루호가 일본 해에서 게이자비를 하다가 러시아 경비정에 의해 납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납포된 선박은 지난달 26일 도토리현 사카이항을 떠나 러시아의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어로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자는 NHK에 러시아의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적으로 개를 잡아 납포했다며 어획물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납포된 어선은 현재 극동 나호카항에 억류돼 있으며 이 선박에는 수산업체 사장과 선원 등 10명이 타고 있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브라질 댐 붕괴 사고 사망자가 1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종자는 이를까지 24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는 지난 1월 25일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주 브루마지뉴 지역에 있는 광산 댐이 붕괴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댐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토사가 주변 마을을 덮쳤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다음 주 초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단계적 동시적 행동에 따라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방침임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전망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다음 주 초 발표하겠다고 말한 소식부터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런 언급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들어보시죠.
Yeah, we're going to do very soon. We're going to announce it pretty soon. We'll be announcing it early next week.
네, 다음 주 초에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를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2월 말에 열리게 됐는데요. 장소는 예상대로 베트남이 유력한지 윤 기자가 지금까지 접한 걸로는 어떻습니까?
예, 그 베트남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아시아 국가라고 하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미 밝힌 바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일찌감치 거론됐던 두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베트남과 태국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사실 미국 언론들은 태국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었고요. 베트남, 그 중에서 두 개 도시가 이제 주로 거론이 됐었는데요. 수도 하노이와 휴양 도시죠. 관광 도시 다낭이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예.
베트남인 것은 사실 거의 기정사실로 여겨지는데요. 그러나 하노이냐 다낭이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직 그 조금 엇갈린 그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CNN 방송은 다낭이 유력하다라고 다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낭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저런 분석들이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 해안 도시 아닙니까?
네.
다낭과 마찬가지로
네.
여기를 지금 대규모 국제 관광 도시로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낭이 바로 그런 사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다낭을 방문하면은 이것이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와 견져서 좀 많이 이런 보고 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면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네.
베트남을 공식 방문, 국빈 방문 형식으로
예.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과 베트남은 오랜 형제 관계, 사회주의 형제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베트남을 방문한 것이 1964년 김일성 주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게 되면 55년 만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회주의 형제 국가를 방문하는 게 됩니다.
네. 자, 최 기자가 보기에 왜 이렇게 발표에 뜸을 들였을까요?
네,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좀 그 의아스러운 그런 대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다시 그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갖겠다 그런 것이 뭐 지난해 한 가을께 되는 얘기입니다. 몇 달이라도 됐죠.
예.
또 그리고 그 이어서 2월 말에 정상회담을 갖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요. 저 지난 그 1월 18일입니다. 그 북한의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에 왔을 때 미국이나 한국 언론들이 아마 이때쯤 무렵에서 2차 정상회담의 그 날짜 장소 이것이 아마 발표되지 않겠냐 이런 그 기대가 있었는데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미국 관계 좋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만 나왔지 시기 장소 발표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또 정상회담 장소에 일종의 그 준비팀을 파견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상당히 지금 발표에 좀 뜸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걸 보면은 아마 그 미국과 북한이 이미 그 2차 정상회담의 그 시기 장소 의제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그 공감대도 이뤘고 또 합의도 했는데, 하나 짐작해 볼 건 아마 북한이 최종적으로 아 여기 이 장소에서 이 날짜에 하자 이렇게 아마 사인이 있어야 이제 그 발표가 될 수 있는 건데, 북한이 아마 그 최종적으로 이걸 그 승인을 하지 않아서 그 좀 늦추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 당초 예정보다 좀 늦춰서 2월 5일 날 그 국정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예. 2차 그 미북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이 국정연설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그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이 상당히 심한데
예.
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2월 말에 정상회담을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날짜가 약간 좀 겹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
아, 이런 걸 보면은 만일 베트남에서 2월 말에 한다고 그러면은 먼저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아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서 시진핑 주석하고 뭐 베트남이 될지 베이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금 워싱턴에 많습니다.
네, 예. 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은 이미 팀을 파견했다는데 이 팀이 지금 어떤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예, 그 사전 선발대가 되겠는데요.
예.
아,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만 아,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 사전 선발대가 그 해당 국가에서 경호와 의전 문제에
예.
관련해서 꼼꼼하게
예.
아, 체크를 합니다. 가령 그런 것이죠. 아, 대통령이 묵게 될 숙소뿐만 아니라
예.
회담장을 포함해서 그 이동 동선의 안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예.
아, 그래서 그 과정들이 이제 대통령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인데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아, 경호와 의전 문제. 의전은 아, 이제 양측에 그 말하자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북한 측과 또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두 정상이 이제 만나기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자리에서 나와서 악수를 한다. 몇 시에.
예.
이게 거의 초단위까지 아, 그 사전에
예.
아,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도 사실 긴 기간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
아마도 북한과 미국의 사전 선발대가 의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현지에서 논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경호 문제는 각각 서로 상당히 그 여러 그 예상 가능한 동선들을 점검하면서
예.
안전에 최대한의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겁니다. 의제 문제는 사전 선발대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의제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판문점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실무회담 날짜는 확정이 된 거죠?
확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무부가 그 지난 31일 날 그 밝혔는데요.
예.
아, 스티븐 비건 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아, 한국의 그 이도훈 외교부 그 한반도 평화수 본부장을 만나기 위해 3일 서울을 방문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비건 대표가 이 기간 동안에 북한 측의 그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즉 상대역을 만나서 후속회담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지금 그 3일 날 가니까 그 한국 언론에 따르면 지금 4일 정도의 판문점에서 북한하고 실무 회의를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국 언론은 이번에는 그 북한의 그 대표로 나올 사람이 김혁철이라는 그 전 스페인 대사가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북측의 정확한 날짜 또 상대역이 어떤 사람이 나올지는 아직 그 언론의 이제 추측 보도일 뿐이지 아직 북한이나 미국이 공식으로 발표한 건 없고요. 참조로 이제 그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난번 1차 정상화 때도 이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당시에는 북한에선 그 북한 외무성의 그 최선희 부상이 나왔고요.
예.
당시에는 그 성킴 미 국무부의 그 당시 필리핀 주재 대사라고 있었는데요.
예.
성킴 대사가 판문점에서 만나서 거의 일주일가량 그 실무회의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자, 이 그러면 실무회담에서 어떤 문제가 논의될까? 참 궁금한 내용입니다.
예,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얘기하기로 상응 조치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장 사실 중요한 의제는 그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상응 조치 그리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취할 비핵화 조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조합을 이뤄나가는 문제 이것이 핵심적인 의제일 텐데요. 이미 그 비건 특별대표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 그러니까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이 조합이 실무회담에서의 핵심적인 의제가 될 텐데요. 그 비건 특별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으로 미뤄보면 실무회담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이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제재 완화를 이 조치에 포함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조짐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네네. 비건 특별대표는 제재 완화, 제재 문제는 상응 조치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북한은 그동안 제재 문제를 사실 미국에 대한 상응 조치의 핵심으로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 이것이 그 핵심적인 실무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고요.
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말하자면 비핵화와 관련한 핵심적인 조치들 북한이 이미 약속했던 것들이 있고
예.
또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이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들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맞바꿀 것인지 또 어느 시점에 실행에 옮길 것인지 그 시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이제 미국에서는 가고 그러면 북한에서는 김혁철 대표가 나오게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한국 언론이 이제 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그 18일 날 그 김영철 그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적이에요. 그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혁철 그 대표가 왔는데요. 당시에는 직함을 아태평화위원회 또는 이제 국무위원회 이런 것을 썼다고 그러는데요. 김혁철은 이제 새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는 이 사람이 최선희 부상 대신 아마 이번 판문점 그 미북 실무 협상에서 북측 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그 정황 증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방미단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 보도를 했는데요. 관련 사진을 보면 그 김혁철이 바로 그 김영철 부위원장 바로 뒤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박철보다 앞선 그 이런 그 정치적 서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김혁철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혁철이 이제 새로 등장한 북한의 그 협상 그 실무 대표 중에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외부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고 과거에 그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를 하다가 추방된 적이 있다 이 정도만 알려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 태영호 그 전 영국 주재 공사의 증언 같은 것을 보면은 평양 외국어 대학 프랑스어과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외무성에서 북한 핵 문제 군축 핵 이런 문제 상당히 오랫동안 그 다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핵과 그 군축 문제 밝은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실무 그 협상으로 이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김혁철이가 설사 그 실무 협상의 대표로 나오더라도 최선희 부상이 물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티븐 비건은 지금 그 일종의 특별 대표이기 때문에요. 급이 최선희하고는 안 맞는다 그런 얘기죠. 최선희는 외무성 부상이니까
예.
그거보다 급이 높고 또 일선에서 빠지더라도 아마 그 미국과 북한과의 핵협상 전력을 북한 전략을 아마 평양에서 짜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건 대표가 이제 서울을 가면 이도훈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도 만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걸로는 이도훈 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담이 전부입니다.
아, 예.
이 북한 측과 만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2월 3일 서울에 와서 이도훈 본부장과 만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최근에 그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끄는 대목이 한국 정부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 협상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스웨덴에서 열린 비건 특별대표와 예.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실무 협상에도 이도훈 본부장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한국 정부 대표가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자 자격으로 참여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 예. 그만큼 이제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와 핵 문제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피하지 않고 예. 오히려 그야말로 반긴다고 할까요? 예. 그런 용의를 충분히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도 중재자로서의 한국 정부의 역할에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번 미북 협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조언을 양측에다 하고 있고요. 중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면 폐기를 약속했다는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1일 스탠포드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는데요. 비건 대표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During the Secretary of State's October meetings in Pyongyang to the dismantlement and destruction of North Korea's plutonium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이 김정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시설 폐기를 약속했다는 것 처음 나온 얘기입니까?
좀 구체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난해 그 9월인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요. 거기 공동성명에 보면은 그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가 나옵니다. 그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하겠다 이런 의사가 밝혔고요. 이어서 이제 10월에 폼페이오 장관이 갔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때 안 나왔습니다만 당시 그 언론 보도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영변에 있는 그런 시설을 폐기라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사찰과 검증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합의 뭐 이런 건 없었던 걸로 이제 그동안 알려졌는데요. 지금 얘기는 이제 좀 더 구체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변에 아시겠지만 그 플루토늄도 있고
예.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을 폐기하겠다 약속하고 또 지금 그 비건 대표의 그 연설을 보면 자세히 보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단순히 지금 우라늄 농축하고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폐기 그러니까 좀 확대 생각해 보면 ICBM이나 핵무기나 이런 것도 다 폐기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을 아마 그 밝혔던 거로 말해서요. 상당히 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예,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는 일단 대표적인 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아니었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미래의 핵에 대한 조치로 꼽히는데요.
네.
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영변뿐만 아니라 북한 내 전역에 이런 시설들을 폐기하고 파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을 시작한 이래 가장 처음으로 나온 예. 중대하고도 굉장히 진지한 네. 비핵화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조치는 사실 현재의 핵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
전면적으로 현재의 핵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조치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취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움직임 중에서 예. 가장 큰 것이고요.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대로 실현된다면 굉장히 말하자면 중대한 비핵화 조치로 꼽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예. 따라서 미국도 합당한 상응 조치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예.
말하자면 이 현재 핵에 대한 포기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이끌어내면서 앞으로 실제로 실행이 된다면은
예.
상당히 상승 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현재 핵 폐기와 미국의 상응한 조치 그리고 이어서 또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은
예.
지금까지 정체됐던 비핵화가 상당히 속도를 내면서 이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역시 이제 사찰 검증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비건 대표가 이제 그 31일 날 그 스탠포드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의 그 포괄적인 핵심권 목록을 반드시 받을 것이고
예.
주요 시설에 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들의 접근과 감시 방법을 북한과 합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실은 사찰 검증보다는 어느 시점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비핵화하고 이제 그 폐기를 한다면은 그 사찰 검증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사찰 검증을 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뭘 없애고 뭘 폐기를 했는지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 검증 사찰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이제 비건 대표가 여기서 이걸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어느 시점이라고 약간의 그 여유를 뒀다는 그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그동안 그 사찰 검증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일종의 그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 그럼 사찰 검증을 한다고 치면 미국은 60개가 있다고 보고 저 우리가 20개를 신고하면은 40개에 대해서 다 보자고 하면은 미북 간에 서로 싸움이 나서 이거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안 되는 거는 좀 그 해석을 해보면은 처음에 원래대로 하면 이제 처음부터 다 받는 것이 이제 그 순서인데요. 그렇지 않고 늦추겠다 이런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변핵 시설 같은 경우에 영변핵 시설 그러면 그 먼저 그 검증하고 폐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전반적인 핵심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시사하는 대목이고요. 이것은 또 한국도 이 방안에 그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그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도 영변핵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그것을 폐기를 하고 핵심고 사찰 검증은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비건 대표도 이것을 좀 유념해서 이런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네, 핵 폐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얘기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이 핵 협상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핵을 모두 완전히 폐기해야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비건 특별대표도 핵무기, 핵물질, 그리고 핵 프로그램, 핵시설 이런 것들 또 탄도미사일 대량 살상무기 그 밖에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폐기해야 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목표고요. 북한도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요. 비건 특별대표가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한 것을 보면 이 과거의 핵무기 그러니까 북한이 이미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마지막에 폐기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재 해제와 국교 정상화와 맞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 이 폐기하는 것을 그 비건 특별대표가 말한 것 중에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은 핵무기를 떠나보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 반출을 해서 말하자면 폐기한다는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당연히 마지막 순서로서 북한도 상정하고 있을 것이고요. 바로 그 시점에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고 예. 또 대사관에 미국 성조기를 올리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종결되는 목표다라고 예. 비건 특별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얼마만큼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제 상응 조치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북한의 요구로 하면은 그 제재를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자 그런 얘기인데요. 비건 대표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이 제재하지 않는 데는 한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상대방이 모든 걸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네. 비핵화를 하고 그다음에 제재를 풀든가 이런 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일종의 상응조치 이런 것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럼 얘기를 했고요. 저도 뭐 그 대목을 굉장히 그 흥미롭게 봤는데요. 일종의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모든 걸 동시에 추진한다. 그러면서 핵무기가 북한에서 사라지고 제재가 해제되며 대사관에 성조위가 올라가고 평화조약에 서명하는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이제 미국과 북한하고 문제가 됐던 것이 미국은 선비핵화 후 상응조치고요. 북한은 점진적으로 동시에 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역시 이제 비건 대표가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상당히 좀 과거의 입장보다는 좀 후퇴라거나 북한에 양보하려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겁니다.
네.
북한도 비핵화라고 그러기에 따라서 미국도 상응 조치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북한은 그동안에 줄곧 제재 해제를 요구해 왔는데요. 북한이 제재 완화나 해제가 포함되지 않는 상응 조치라면 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북한이 제재 완화나 해제가 포함되지 않은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신년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한 대목이고요.
예.
북한은 바로 이번 주에도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제재와 관계 개선은 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었던 것은 바로 체제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하고 또 그에 앞서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제재 문제가 논의됐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히 상식적인 관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석 달 가까이 거부하다가 워싱턴을 방문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 것 자체가 이 제재 문제에서 어느 정도 물밑에서 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고요.
예.
물론 비건 특별대표는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비핵화가 완료되기 까지는 그 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이 요지부동의 그런 원칙은 또 아니라는 점도 밝히고 있고
네.
실무회담에서 북한 측과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가 어떤 것인지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무 수준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정상 차원에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예. 있는 겁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 상황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이번에는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당히 커 보입니다.
예.
비건 대표가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이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 미래의 어떤 전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투자와 외부 협력 그리고 비핵화가 이루어지면은 북한과 많은 나라 함께들이 풍요로운 미래를 같이 하고 식량 안정화 그리고 투자 이런 것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아마 지금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든 또 투자 이런 문제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북한이 이것도 역시 그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적극적인 자세를 나서느냐 이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건 특별대표는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는데요. 이것이 뭐 경제 교류나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상당히 그래도 상징적으로는 의미는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건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70년에 걸친 한반도에서의 예. 북한과의 전쟁 상태 그리고 적대 관계를 청산할 분명한 말하자면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말하자면 선언에 불과하다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상징적으로는 말하자면 적대 관계를 미국과 북한이 깬다는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핵화 협상의 초기에 서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했을 때
네.
비핵화 협상의 초반에 이 종전선언을 말하자면 서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종전선언에 너무 많은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미국도 상당히 이 부분을 카드로서 활용하면서 서명을 꺼리고 이렇게 돼 왔는데요.
네.
이번에 종전선언에 그 서명한다면 사실 새로운 관계로 미국과 북한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말하자면 큰 걸림돌이 제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런 뜻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는데 비건 대표가 그 추가적인 조치라는 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그 미국과 북한은 아마 영변핵시설 폐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예.
이미 지난해 벌써 영변핵시설 연구 폐기를 했기 때문에요.
예.
이것을 어느 정도 그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폐기를 하느냐 여기에 이제 집중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그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이런 문제고 또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영변핵시설 외에도 이런 그 탄도미사일 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비건 대표는 북한과의 외교적 과정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자, 이 비상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일지 또 거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 나온 것이 있는지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는 없고요.
예.
사실 협상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낙관적인 상황에서도 플랜 B 그러니까 잘못될 경우에 대비책은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예.
비건 특별대표가 언급한 이 말하자면 결렬에 대비한 이것들은 사실 현재 그 움직이는 상황으로 봐서는 큰 무게를 둘 사안은 아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힌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죠. 최근에 열린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건데 자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North Korea will seek to retain its WMD capabilities and is unlikely to completely give up its nuclear weapons.
코츠 국장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역량을 추구할 것이고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미 정부 기관들의 현재 평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북한의 지도자들은 본질적으로 핵무기를 정권 생존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요지인데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한 이 국가정보국장의 평가 정말로 미국 정보기관들의 일치된 입장일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목소리 들으신 그 댄 코츠 국장은 그 국가정보국 영어로 DNI라고 부르는데
예.
국가정보국은 그 우리가 이제 유명한 그 중앙정보국 CIA 또 국방정보국 국가안보국 이런 여러 정보기관을 보였 해서 그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그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총괄하는 기구의 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고
예.
또 이 같은 발언이 나오기 앞서서 이런 기관들의 견해를 그야말로 종합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요. 그 미국 정보기관들의 일치된 평가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관해서 이렇게 부정적 결론을 내린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상원 청문회에서 나온 그 근거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체제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예.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계속 진행 중이지 않느냐
예.
이런 것인데요.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핵무기 포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조금 과거에 말하자면 과거식 발상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비건 특별대표는 스탠퍼드 대학 그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보 기관들의 이 발표 이거에 대해서 정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금 진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
말하자면 새로운 상황 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정보 평가는 담고 있지 않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 이전의 팩트들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 여러 가지 발언, 김정은 위원장의 관한 발언, 북핵 문제에 관한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런 평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거리도 있고 좀 인식차가 있어 보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1차 정상회담을 했고 또 이제 2차 정상회담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비핵화에 대해서 좀 정보기관보다는 상당히 그 낙관적인 그런 그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그 북한과 미국 관계가 역대 가장 좋다. 전임 정부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상당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해서 정보기관하고는 좀 그 다른 인식차를 보였는데요. 역시 이것은 그 다른 정보기관은 말 그대로 이제 그 객관적인 정보, 현세, 과거의 추세 이런 거에 이제 근거해서 모든 판단을 내리는 그 기관이니까요.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정치인, 대통령은 무언가를 이제 협상을 해서 만들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그 자리이기 때문에요. 역시 좀 그 자리에 따라서 그 같은 그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좀 보는 게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다음 주 초 발표하겠다고 한 소식을 비롯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VOA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의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일본 출신 여자 테니스 선수 오사카 나오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 US 오픈에서 처음 우승한 데 이어 지난주 열린 호주 오픈까지 그랜드슬램 대회를 연속 제패했기 때문인데요. 종합 세계 순위 1위에도 올랐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세계 1위가 된 건 남녀 통틀어 최초인데요. 오사카 나오미와 호주 오픈 이야기 오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사카 나오미는 일본 국적으로 활동하지만 언뜻 생김새만 보면 아시아 사람이 아닌 것도 같습니다. 특별한 가족 환경 때문인데요. 오사카를 잘 아는 미국 스포츠 전문 방송 ESPN의 서라이아 맥도널드 기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Naomi's mother is Japanese. Her father is Haitian and she holds dual citizenship in America and Japan.
오사카의 어머니는 일본인, 아버지는 IT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이중 국적을 갖게 됐는데요. 오사카에서 태어났다고 오사카라는 성을 붙여줬습니다. 어릴 때 미국에 건너와 테니스를 익혔는데요. 영어로 모든 의사소통을 하고 일본어는 거의 못하지만 어머니의 뿌리를 따라 일본 국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오사카가 미국에서 직업선수가 된 뒤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일본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일본계 기업들의 후원도 뒤따랐는데요. 프로 입문 5년 만인 지난해 오사카는 절정의 기량을 꽃피웠습니다. 9월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US 오픈에 나가 우승했는데요. US 오픈은 테니스 4대 주요 대회 그랜드슬램의 하나입니다. 우승자는 세계적인 선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랜드슬램에서 우승했지만 정작 오사카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론과 테니스 팬들의 관심은 온통 결승전 상대였던 미국의 세레나 윌리엄스에게 쏠렸는데요. 윌리엄스가 경기 중 벌인 소동 때문입니다. 남자 선수라면 안 줬을 경고를 자신에게 줬다고 심판에게 항의하면서 남녀 차별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윌리엄스는 경기 후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주최 측이 승리를 도둑질해갔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가 우승한 것은 부당한 경기 운영의 결과였던 것처럼 비쳤는데요. US 오픈 직후 언론은 우승자 오사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윌리엄스의 주장과 스포츠계 성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윌리엄스가 나중에 오사카를 안아주며 축하하긴 했지만 오사카는 울먹이면서 미안하다는 다소 어색한 우승 소감을 밝혀야 했는데요. 오사카 입장에서는 온전히 누려야 할 영광이 일부 퇴색됐기 때문에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넉 달여 만에 오사카는 스스로 진가를 증명했습니다. 올해 첫 그랜드슬램 대회인 지난주 호주 오픈 결승전에서 체코의 페트라 크비토바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린 겁니다. 직업 선수끼리 테니스 경기는 멘탈, 심리 상태가 좌우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사카가 US 오픈 당시 느낀 복잡한 감정을 잊고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요.
She just looked demonstrably more confident and sort of comfortable with herself, not just on the court, but overall.
호주 오픈을 직접 취재하고 돌아온 맥도널드 기자는 오사카가 US 오픈 때보다 더 확신에 넘치고 편안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경기장에서뿐 아니라 숙소나 훈련장에서도 대화를 나눠보면 전반적으로 평정심을 다진 모습이었다고 설명하는데요. 코치의 도움이 컸습니다.
She's been working with her coaches, especially Sasha Bajan, for a little over a year now. And I think the chemistry between those two, as well as her high performance coach, all of those things are really just starting to.
사샤 바진 코치와의 호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맥도날드 기자가 설명하는데요. 바진 코치는 오사카의 기량이 물오르기 시작한 1년여 전부터 한솥밥을 먹고 있는 인물입니다. 출중한 경기력과 바진 코치의 도움을 바탕으로 앞으로 당분간 여자 테니스는 오사카 나오미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맥도널드 기자는 예상합니다.
She is almost deceptively charming. You know, she can almost be a little awkward when you talk to her sometimes, but whatever awkwardness or shyness she may display outside of tennis, don't let that fool you because she will destroy you on a tennis court.
오사카는 평소 수줍음이 많고 부끄럼도 잘 타지만 정작 테니스장에만 들어서면 상대를 파괴시키는 전사로 돌변한다고 맥도널드 기자는 말하는데요. 이 같은 반전 매력이 오사카를 강한 선수로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에 걸쳐 있는 오사카의 국적 문제 조만간 국제적인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 법에 따라 이중 국적자는 22세가 되는 때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CNN 방송 홍콩 지국의 유안 맥커디 기자가 설명했는데요. 오사카가 미국 국적을 포기할까요? 본인 외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곧 판명됩니다. 오사카는 1997년 10월생이라 올가을에 22세가 되는데요. 오사카의 국적 문제는 내년 도쿄올림픽에 어느 나라를 대표해 출전하는지도 걸려있어서 일본에서 큰 관심사입니다. 이번 호주 오픈 남자부에서는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코비치는 7번째 호주 오픈 우승으로 이 대회 최다승 기록을 세웠는데요. 지난해 스위스의 로저 페더러가 그랜드슬램 20승을 달성한 데 크게 자극받았다면서 페더러를 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부에서는 오사카가 새로운 강호로 떠오르고 남자부에서는 조코비치와 페더러 같은 유명 선수들이 경쟁하면서 각 나라에서 테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중입니다. 테니스, 한국어로 정구라고도 부르는 운동인데요. 국제적으로 큰 인기를 끄는 스포츠라고 맥도널드 기자는 설명합니다.
Sport in America, I mean, that's definitely football. But it is an international sport because you have the four Grand Slams, you have one in France, one in England, one in New York, and one in Australia.
4대 주요 대회, 그랜드슬램이 미주와 유럽, 오세아니아 대륙에 고루 퍼져 열리는데요. 하나는 프랑스, 하나는 영국의 잉글랜드, 또 하나는 미국 뉴욕,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호주에서 진행됩니다. 그랜드슬램 외에도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크고 작은 대회들에 관중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사전입니다. 오사카 나오미가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코치의 도움이 컸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코치는 운동선수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람, 북한말로 지도원입니다. 축구나 야구 같은 단체 종목에는 보통 매니저나 헤드코치라고 부르는 감독이 있고 부문별로 전담 코치들이 활동하는데요. 테니스 같은 개인 종목에서는 선수가 각자 자신에게 잘 맞는 코치를 고용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새로운 여자 테니스 세계 1위 오사카 나오미와 호주 오픈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코치가 무슨 뜻인지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지금 오사카 나오미의 마음속을 노래로 표현한다면 이 곡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정말 기분 좋다 하는 뜻의 What a Feeling, 아린 카라가 부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When there's nothing but a slow glowing dream that your fear seems to hide deep inside your mind. All alone I have cried silent tears full of pride in a world.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3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국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특별대표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고 북한 측 파트너와 후속 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3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 측 파트너와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목표와 싱가포르에서 두 지도자가 한 모든 약속에 대한 추가 진전을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건 특별대표와 북한 측 협상팀과의 구체적인 회동 일정과 장소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2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AP통신 등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해 전국 100여 곳에서 이날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반정부 시위를 벌이면서 긴장이 고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이날 시위에서 군부의 정권 퇴진 운동에 참여하고 국가 재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생필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지에서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원조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도 이날 카라카스에서 공무원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친정부 집회에 참석해 자신이 합법적인 대통령이며 과이도는 대통령이 아니고 의회 또한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사거리 1,350km 이상인 신형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아미르 하타미 국방장관을 인용해 호베이제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이 1,200km 사거리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하타미 장관은 이 미사일은 가장 단시간 내에 발사를 준비할 수 있고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은 또 호베이제 미사일이 오는 11일 이슬람혁명 40주년을 앞두고 수도 테헤란에서 개최한 국방산업 전시회를 통해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호베이제 미사일은 2015년 처음 알려진 수마르 순항미사일을 계승한 것이라고 이란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내전 기간 중 피해를 본 건물이 무너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1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은 2일 알레포 지역에서 5층짜리 건물이 붕괴돼 내부에 있던 어린이 4명 등 11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1명만 구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과거 반군이 장악했던 알레포 동부 살라헤딘 지역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날 붕괴한 건물 주변에는 여러 채의 건물이 이미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에 건물 3만 5천여 채가 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일본 게이자비 어선 한 척을 불법 어로 혐의로 납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지난달 30일 시마네현 선적 니시노 마루호가 일본 해에서 게이자비를 하다가 러시아 경비정에 의해 납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납포된 선박은 지난달 26일 도토리현 사카이항을 떠나 러시아의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어로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자는 NHK에 러시아의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적으로 개를 잡아 납포했다며 어획물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납포된 어선은 현재 극동 나호카항에 억류돼 있으며 이 선박에는 수산업체 사장과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브라질 댐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115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는 1일까지 24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는 지난 1월 25일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 주 브루마지뉴 지역에 있는 광산댐이 붕괴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댐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토사가 주변 마을을 덮쳤습니다. 이를 현지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이 3일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 30분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53회를 맞는 이번 슈퍼볼에서는 아메리칸 콘퍼런스 챔피언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내셔널 콘퍼런스 챔피언인 로스앤젤레스 램즈가 우승컵을 놓고 경기를 벌입니다. 빌 벨리치 감독과 쿼터백 톰 브래디가 이끄는 뉴 잉글랜드는 올해까지 11번이나 슈퍼볼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쿼터백 톰 브랜드 선수는 슈퍼볼에 9번 출전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